제9장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 사람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밖의 행위를 바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바뀌는 이 일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선행 조건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으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를 똑바로 주목해야 합니다. 죄사함. 이들 중에서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나타난 행동은 지극히 악합니다. 우리의 타락된 행동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알 수 있습니다. 경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다 지능적이고 간교한 죄를 짓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죄는 사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당하게 사해져야 합니다. 옛 생명에 대한 해결. 둘째로, 죄를 짓는 생명이 완전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생명이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타락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행동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영단번에 끝나야 합니다. 이 두 문제가 처리된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많은 죄를 범했더라도 그 악한 행동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는 결코 당신이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하여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개봉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부 관리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강도가 많은 죄를 범하고 많은 생명을 살해했다 합시다. 오랫동안 그 강도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음을 고쳐먹을 것입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한다 해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제기한 모든 고발 사실과 법이 그에 대해 결정한 모든 형사적 기소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법이 그 강도를 묵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켜져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모든 죄는 응당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 명의 형사가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형사들은 그 사람을 찾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낸 이 몇 해 동안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그 아내는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니? 자식들도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내가 여러분의 재산을 침해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좋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세 형사들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몇 년 동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증인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세 명의 형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울지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회개는 미래의 결백함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없앨 수 없으며 또한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양심이 놓아주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 또한 편치 않습니다. 양심이 무시될 때에는 그다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양심이 잠들어 있는 것일 뿐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이 오늘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묵묵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심은 결코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를 근거로 하는 용서함.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 죄들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함에 있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권위에 손상 없는 용서함을 허락할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개봉에 있었을 때 성의 윤씨인 그리스도인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장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부서 내에 몇 사람이 천여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정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정은 밝혀졌고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윤 장관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준다면 나도 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형당할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들을 구출해낼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절대적입니다. 법에는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법을 범하며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세우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됨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함께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새 생명을 영접하는 처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족보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하나의 대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하나의 큰 단체의 사람이므로 그분 안에 포함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린 심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과정.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나에게 따져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원한다면 죄를 사해 주겠노라고 말씀만 하실 수 없나요?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이것은 너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이 좋아서 법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우리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남경에 있는 어느 여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문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단상 위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예쁜 꽃병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 꽃병을 깨뜨린다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칙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고 교장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만일 교장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깨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같은 교칙을 적용시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그 학생이 변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다음날 집회 때 보니까 꽃병이 없어졌습니다. 그 꽃병은 교장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깼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생은 제일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에 의한 구원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사랑한다는 근거로 그 학생이 저지른 일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변상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이 변상할 금액을 교장 선생님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교칙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불의에 빠뜨리지 않고 그분의 정당성과 의로우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손실을 입는 것이다. 죄사함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죄인이 저지른 손실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연필을 훔쳤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내가 연필 한 자루를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훔쳐간 사람에게 연필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학생이 꽃병을 끼었을 때에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 학생이 손해를 보고 변상의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이란 피해를 당한 사람, 즉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 돈을 지불함으로써 손실을 떠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손실을 담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죄인의 손실을 떠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죄사함은 우리 죄의 손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보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우리 또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이 죄사함은 완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든 사람이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모두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들은 황제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황제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모든 중국인을 죽인 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심판을 거칠 때 우리도 심판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같은 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습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과 나의 죄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죄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죄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끝나고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끝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왜 성경은 여기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흐릿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실 때 의로운 방법으로 주십니다. 이 의로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인격의 선포입니다. 언젠가 나는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구강으로 가고 있었는데 회개를 믿는 한 사람이 배가 편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코란에 구원에 대한 말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질은 나쁜 행동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 구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한다면 하나님은 죄사함에 있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회개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죄인이 법정에 끌려왔을 때 단지 그가 회개한다는 근거로 담당 판사가 그를 놓아준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안 됐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아들을 심판한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속죄소로 세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원문으로 속죄소 혹은 시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는 속죄소라 불리는 금으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이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같은 속죄소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는 이 속죄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예수의 피를 근거로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를 흘렸고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우리의 속죄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으니 이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담부터 예수까지 4천년 이상 동안 사람은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셨지만 그대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가 올 것을 전제로 하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근거로 해서 현재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는가? 언젠가 나는 주 안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많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여인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자매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이런 교리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일어나서 엄숙히 그 자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자매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자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정죄받고 멸망당할 것인가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했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매가 지은 죄의 빚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이제 자매의 죽음입니다. 자매의 모든 죄는 아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만일 자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매가 지은 죄의 빚을 받으려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도록 묶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에 근거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가? 아무래도 나는 기도를 더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내리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죄사함을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기도를 오래 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마음을 바꾼다면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오직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합당치 못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죄를 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왜 구원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나는 믿은 후에도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 나는 안에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란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강을 갖고 의롭고 공정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는데 그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후반절은 끊어버렸습니다. 후반절에 대속물로 주려는 대속물로 주기까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섬기려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당신이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신념으로 죽은 것도 아니오, 어떤 주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무죄 선고를 얻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죄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을 완성하였는지 보기 위하여 몇 구절 더 쳐다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 후에 사해질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는 예수께 돌려졌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갖다 놓으셨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 놓여졌습니다. 격리 일을 하는 어떤 형제가 이것은 대차가 바뀌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죄는 당신의 계정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에 대해 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이사야의 이 구절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그가 첫 번째 우리는 다로 들어가서 두 번째 우리 무리로 나온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안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릇 행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돌려졌습니다. 구원에 대해 아주 잘 쓴 찬송 한 곡이 있습니다. 왜 근심하나?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예수께 다 돌리셨는데 주 나를 위해 갚은 빚 의로운 분이 의해 또 요구하시랴. 완전한 구속 영원히 내 죄의 값을 지불해 나 칭의 얻었네. 오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의해 또 분노하시랴. 내 죄를 사한 주 예수 내 모든 죄 빚 은혜로 다 청산하셨네. 내 중보자가 갚은 빚 하나님께서 의의에 또 계산하시랴. 구주의 모든 역사로 나 죄의 속박 벗어나 참 안식하겠네. 날 위해 주 피 흘렸네. 하나님께서 의의에 또 정죄하시랴.